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 적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인회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의 기본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옳은 생각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육신적인 소리를 하고 아니면 자기를 위하려고 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 생애 어떤 길을 가야 될 건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육신적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위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생각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 이것은 예를 들자면 뭐와 같으냐면은 병원에 가면은 물리치료사들이 있습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할 때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스를 해 있으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펴줘야 되고 펴서 기부스를 한 사람은 굽혀줘야 되고 꺾어줘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꺾는다고 꺾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꺾어요. 그러나 진짜 꺾어야 할 만큼 한계를 넘어서까지는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물리치료 기계들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오랫동안 기부수한 사람은 뭐 팔은 좀 굽히기가 쉽다면 다리는 더 많은 힘을 가해야 되니까 모래주머니를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팍 물리치료사가 그 무게로 그 힘으로 꺾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리치료사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 꺾으면 야 이 무슨 새끼야 하면서 이제 고함을 친대요 보면은 환자들이.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그러거나 말거나 욕 야 이 할 때 팍 꺾으면 그 다음이 어디 가고 으악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제 꺾어주면 원래대로 관절이 다 꺾여지고 사용이 되지만은 그거 아프다고 나는 내가 꺾어야 되겠다. 물리치료사가 팍팍 꺾으니까 너무 아픈데 내가 꺾으면 되지 하고 꺾은 사람은 이게 한계를 넘어서 제대로 꺾질 않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팔이 제대로 안 펴진다든지 요만큼 펴지고 만다든지 다리가 잘 안 굽혀진다든지 제대로 안 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꺾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마음 꺾을 만큼 꺾었단 말이에요 하면서 시험 든 사람들은 마음 꺾으라면 그런 소리예요. 뭐 마음 꺾으라는 소리 뭐 한두 번 있냐고 내가 마음 꺾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지 하면서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연수를 받으면서 마음을 꺾으라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보면은 키가 좀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분인데 누군지는 상상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나도 마음 꺾을 만큼 꺾고 살아왔고 뭐 내가 성교 여지까지 뭐 마음 안 꺾고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고 그래 마음 꺾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리를 딱 문질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마음 꺾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본에 이제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에 마음을 꺾는 이 부분에 나름대로 마음을 꺾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꺾으면 나름대로 마음을 꺾지 정말 한계를 넘어서까지 마음을 꺾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절을 제대로 꺾으려면은 자기가 꺾으면 안 되고 물리치료사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꺾는 것도 제대로 마음을 꺾으려면은 제대로 마음을 꺾으려면은 자기가 마음을 꺾으면 안 되고 인도자가 있어서 그 마음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남겨둔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족속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남겨뒀느냐? 여러분 그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목적은 뭐냐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백성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고 압제하려고 그 백성을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냐면은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요.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에 이 인도자가 세워져 있으면 살아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전쟁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사사가 죽으면 마음의 인도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은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 시스템인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키던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리 함이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열국은 하면서 이 몇몇 족속들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 사사가 세워져 있고 이 사사가 세워져 있을 때 일어나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전쟁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이 남겨둔 백성 대적 남겨둔 족속들로 인하여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편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마음의 사사가 죽었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사가 세워져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싸움을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너무너무 복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사사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있을 때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마음에서 사사가 죽은 시대, 선지자가 마음에서 죽어 있는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보십시오.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다음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진멸케를 절개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자 7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길 때 마음에 야 사무엘 선지자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보니까 야, 저걸 굳이 죽여야 되나? 진멸해야 되나? 그 마음에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유는, 핑계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뭐 이거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이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으면 절대 그 말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자,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과 아버지의 말씀, 임금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명을 거역하면 죽음인 거예요. 사약을 내렸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 근데 그만큼 선생님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군사부 일체인데 거꾸로 임금님의 말씀도 스승님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데 하나죠 보면은.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거고 사약을 내리는데 그만큼 선생님의 말씀도 또 그만큼 아버지의 말씀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예로 어느 초등학교 겨울 방학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방학한다고 좋아서 막 떠들썩하고 왁작지근한데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종례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교단 테이블을 땅 두드리면서 너들 내 이야기 잘 들어라. 너희들 겨울 방학 때 틀림없이 스케이트를 타러 갈 텐데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지면 양팔을 벌려라. 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다른 건 몰라도 뭐 그 이야기가 하나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에 그 반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그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얼음이 탁 깨졌는데 순간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팔을 벌려라.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팔을 탁 벌린 거죠. 보통 얼음이 깨져가지고 밑으로 쑥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깨진 자리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얼어있는 자리로 올라오면 못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이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 한마디 그게 하나 생각나서 양팔을 벌리니까 안 깔아앉고 딱 얼음에 받쳐져 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얼른 동네에 가서 어른들을 불러와서 이 아이를 구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야,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아이의 생명을 살린 것이 되죠. 제가 한번 독일에 가서 마인드 강사 훈련을 하는데 사역자님들 또 사모님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강사 훈련을 다 해놨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 마인드 교육이 마인드 강사가 필요해서 지금 막 마인드 강의를 어디서 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배우고 또 제대로 또 형제 자매님들이나 그중에 강사할 사람들을 제대로 안 길러놓은 사람들은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을 해줄 때부터 잘 길러놨으면 홍콩에서는 강사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가서 강사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홍콩에서 강사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강사들이 지금은 활동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는 뭐 어떤 요청이 들어오라도 다 이제 강사를 해내고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라고 쭉 전 세계를 다니고 했는데 독일에 갔을 때 유럽에 있는 사역자들, 사모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강사 훈련을 받을 사람 와서 훈련을 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의식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인드의 변화다. 이 마인드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 이제 말 한마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젊은 사모님이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하고 저한테 와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사모님이라는 거는 알지만은 저 아시겠어요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에 감귤 따기 봉사활동하러 갔었잖아요. 아 그래 그랬었지. 그때 감귤 따기 하러 갔다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지병을 앓다가 감귤 따기 봉사가 있는 동안에 죽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 학생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가 위로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해준 한마디 말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마음이 그때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돼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지? 하도 오래돼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그때 너무 슬펐대요. 자기 동생이 지병을 앓다가 꽃다운 나이에 자기가 대학생이니까 그 밑에니까 한참 나이 때잖아요. 동생이 갑자기 죽었는데 너무 슬픈데 어느 누가 위로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그때가 마치 이제 끝나는 날이라서 마치고 이제 서울로 비행기를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그 통로 쪽 옆에 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학생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야, 네 동생이 마지막 죽을 때 네가 그 옆에 있었으면 네 동생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뭐라고 이야기했겠냐? 무슨 말을 남겼겠냐? 언니, 내가 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죽는데 나를 위해서 슬퍼해줘. 이 말을 남겼겠나? 아니면 언니, 내가 이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죽는데 언니, 나를 위해서 내 몫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줘 라고 남겼겠니? 그 동생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남겼겠어요? 나를 위해서 슬퍼해달라고 남겼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언니, 나를 위해서 내 몫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살아줘라고 남겼을 거 아니냐. 네가 동생을 위한 길은 슬퍼해 주는 길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만약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 환자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고, 그렇지, 내가 내 동생 목까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가 사범대 교육대 마치고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지금은 복음 전도자의 아내가 되어 사모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모습인데 여러분 그 학생의 마음에 종의 말씀이 선지자가 마음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학생의 마음에 선지자가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막 슬픈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무시하고 그냥 슬픔에 잠겨 있었다면 그 말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내가 별 이야기 안 했는데 안 한 것 같은데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 한마디를 기억하며 목사님, 그때 목사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 학생의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종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적은 말 한마디에도 그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종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종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온갖 방법으로 불신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그러면 자기 인생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라고도 돼 있지 않고 분별하라고 돼 있지도 않고 타락하는 걸 붙들어 주라고도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마치 엘리와 한나와의 관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고 귀한 여인인데 한나를 통해서 선자를 바로잡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선자의 타락한 것을 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엘리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엘리의 말을 그대로 받았을 때 한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사단이 교만하게 종을 판단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 영혼은 누가 꺾어줄 거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누가 꺾어줄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해지는 것이 나름 마음을 꺾고 살지 한계까지 마음을 꺾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자기가 꺾는 것하고 같은 게 물리치료사에게 안 맡기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관절 수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면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물리치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는 물리치료는 엉터리예요. 사실은 물리치료보다는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들이 요즘 관절 전문 병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관절 수술했던 사람들이 안 한 사람이 훨씬 낫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웬만하면은 임신했을 때 수술을 해서 낳도록 했습니다. 왜? 자연분만 하면 돈이 안 되고 수술해야 돈이 되니까 웬만하면은 수술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초음파 검사하고 애가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엄마는 겁먹죠. 세상에 애가 거꾸로 들어있다. 그러면 애가 거꾸로 있다가 나중에 회개해가 돌이켜가지고 나오죠.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뭐 초음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막 큰일 날 줄 알고 대부분 수술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똑똑해지니까 수술하는 게 안 좋구나. 자연 분만하는 게 좋구나. 해가 웬만하면 이제 요즘은 자연 분만을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중절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 퍼센트가 막 세계적으로 막 높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인들이 잘 안 하죠, 보면은.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이 관절 수술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관절 수술하는 퍼센테지가 제일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수술 안 하는 게 더 낫구나.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면은 물리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병원은 물리치료가 잘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수술은 돈이 되니까. 근데 물리치료는 돈이 안 되니까 물리치료실도 넓지도 않고 물리치료사도 많지 않고 물리치료사 한 명이 담당한 환자가 많으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운동 가르치고 대충 하고 이제 가도록 만들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제대로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제대로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안 하고 말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재활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전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픈데 뭐 그 재활을 자기가 혼자서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몸값이 뭐 몇백억씩 뭐 축구 선수들 보면은 몸값이 몇백억 뭐 이제 천억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몇천억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치면은 재활 치료를 특별히 막 몇 개월 동안 운동 선수가 이제 뛰지도 않고 축구 시합을 뛰지도 않고 계속 재활해 가지고 그 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지금 60% 올라왔다. 70% 올라왔다, 90% 올라왔다. 원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수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한 사람만 놓고 물리치료를 계속하고 재활치료를 계속해서 다시금 그 몸이 원상태가 도로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축구선수나 되니까 그래 해주지 다른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꺾는 부분에도 이 마음을 관리를 받아야 되고 마음을 꺾는 이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딱 죽여버리면은 그 사람 누가 꺾어줍니까? 아내가 마음을 꺾어줍니까? 남편이 마음을 꺾어줍니까? 그렇다고 직장에서 마음을 꺾어줍니까? 부모님이 마음을 꺾어줍니까? 아니요. 누구 말도 안 듣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렇게 마음에 선지자가 죽으면 마치 사사시대 때 사사가 딱 죽으니까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동인 거예요, 이거는. 삶이 평안하고 힘이 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이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마음에 선자가 세워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배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대적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반대로 그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해도 다윗이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 하에서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 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두어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선지자 나단이 마음껏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부끄러운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자가 있냐? 남이 기르는 가난한 자가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잡았다고?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면서 다윗이 화를 냈어요. 실컷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서 선지자가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 방식은 이런 책망 다윗을 정말 무안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직접 당신이 왜 그런 악을 저질렀느냐 왜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느냐고 이래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여금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게 얼마나 그게 큰지를 자기 입으로 이 일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면서 다윗이 막 노를 바라면서 책망을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나단이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야, 좀 이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기분 나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책망을 못하죠.
여러분, 헤롯 같은 경우를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하는 이야기를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하는데 성경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의 헤롯의 마음에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나름 마음을 꺾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름 사울도 나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헤롯도 요한의 말을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인생 송두리째 통째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얻었는데 동생의 아내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욕망이 많은 여잔데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하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 좋은 날이 와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고 방백들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어미에게 물어보니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선지자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선지자의 목을 베어 보면은 근데 자기가 말한 것과 안전자들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거절하지 못하는데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요한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줄 때 안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을 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 앞에 목이 베어서 소반에 그 머리가 담겨가지고 여러분 헤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권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불행해진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을 하기도 하고 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많은 허물이 있지만은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것은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믿음의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삶이 성실했거나 또 그들이 뭐 착해서 도덕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반듯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먹었잖아요. 다윗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지요. 여러분 이들이 반듯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어려움들, 그가 만나는 대적들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싸움을 가르쳐서 다윗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죽으면 사사가 죽고 없으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며 여러분을 압제하는 거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가 세워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가 딱 죽으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손에 잡히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오늘날도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는 걸 봅니다. 그 마음에 선지자가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그 마음에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고 사느냐? 아니요.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부부 사이도 또 화목하고 좋으냐? 자녀들도 올바로 자라나면서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을 인하여 억압을 당하고 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사사가 죽고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나가느냐? 아니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게 자동이구나. 여러분 우리 건물에 한번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전이 잘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정전에 대비해서 뭐 그거 대비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 여름에 태풍이 와서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 앞에 전주에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한전에 연락을 하니까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다리 차가 올라가 작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되냐? 태풍 지나가길 기다려야 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게, 아, 야, 이렇게 정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건물에 여러분들은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큰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큰 건물은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둬야 됩니다. 왜? 엘리베이터도 있고 비상전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우리가 지하실에 큰 변압기가 있고 그 변압기 옆에 큰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큰 변압기는 여러분이 걸로 안 지나다니는 거 보지만 그 변압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 공장에 있는 변압기처럼 큰 변압기가 있어요. 웬만한 뭐 남동공단에 웬만한 공장보다도 더 큰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발전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정전이 됐는데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걸 제대로 정전에 대비해서 연결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원래 발전기는 정전이 딱 되면은 그 정전된 걸 감지해가지고 발전기가 바로 시동이 걸려가지고 전기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깜빡하고 다시 이제 탁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태풍 지나갈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뭐 엘리베이터에 안 쓰면 되고 불이야 뭐 꺼놓고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냉장고의 음식들인 거예요. 우리가 늘 냉동고에 또 좋은 창고에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 문제는 이제 냉동고가 녹기 시작하면 큰일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 이걸 비상전력을 우리 발전기가 몇 마력이냐, 몇 와트냐, 몇 킬로와트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전이 된다면은 그래도 대예배당에 전등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비상전등을. 그럼 방송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냉장고도 또 가동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기하는 전문 적으로 전기를 하는 기술을 가진 형제님에게, 형제님, 저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서 우리가 방송실에 또 비디오에 또 전등에 예배를 드리기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그 다음 부엌에 냉동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비상전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근데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목사님 발전기 전기를 가지고 방송 장비를 사용하면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 방송 장비가 다 망가질 수 있는데 AVR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우리 교회 AVR 있습니다. 이 AVR이라는 것은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뭐 240V가 들어오든 뭐 250V가 들어오든 220으로 일정하게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예, 우리는 이미 그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기, 발전기 전기를 그걸로 물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상시에 이 전환이 되도록, 발전기의 어떤 전기를 가지고 전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놨단 말입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은 자동으로 사사가 세워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남은 족속들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고 싸움을 가르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사가 죽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남은 족속들 인하여서 싸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도록 자동으로 해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야, 저 형제 속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냐? 사사가 살아 있냐? 죽어 있냐? 선지자가 그 마음에 세워져 있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래, 저 형제 마음에는 선지자가 마음에 세워져 있지 않지. 그 삶을 보면 대번에 그 삶은 삶의 형편으로, 문제로, 어려움으로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자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예, 문제 있지요. 어려움 있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법칙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동으로 그 남겨둔 백성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사가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해놨네. 다윗의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마음에서 믿음을 배우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믿음의 간증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간증이 나오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그 마음에 선지자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울 왕, 왕이었는데 똑같은 왕인데 사울의 삶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비참하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걸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차라리 자살을 해서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의 칼에 죽임당했다.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전쟁에 패하고 수치스럽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겨우 이방인의 손에 죽지 죽임을 당했다는 그거 면하려고 병기던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병기던 소년이 못하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해서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도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고 선지자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 예, 여러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위치에 갈 수는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거기서 오는 만족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사울왕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저 한 번은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누가 소개를 해줘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의사였대요. 자기 집이 참 가난했는데 내가 의사가 되면은 진짜 어렵고 가난해서 치료 못하는 사람들 내가 다 치료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의과대를 가서 의사의 길을 가는데 나중에 이제 전문의가 되려면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그거는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전문의의 어떤 이거는 막 이제 그 당시는 뭐 시험을 하는 게 이제 실기적인 걸 이제 실기 평가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의 추천서 하나에 되고 안 되고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국립병원에 뭐 과장이고 교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근데 그 당시,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이 뇌물을 좀 줘야 된대요. 그래서 선물, 뇌물성 선물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가 벌써 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자기가 금을 200만 원치를 사가지고 그걸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그들도 보지도 않더래요. 왜? 작다고. 다른 학생들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때도 좀 마음의 회의가 왔대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내 꿈이 의사니까.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대요. 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집안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병원 개원을 못하고 월급쟁이 의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에 의사로 이제 가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또 이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진료실 창문을 딱 열면은 길 건너 맞은편에 카센터가 나온 보인대요. 그러면 저 카센터 주인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저 사람은 차 뜯어 고치고 돈 벌고 나는 사람 이거 치료하고 돈 벌고 왜 그런 회의가 오냐면은 그 당시에 이 MRI 사진을 찍는 기계가 잘 없을 때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MRI 기계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 원장이 의사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는지 압니까? 환자들에게 웬만한 환자들은 MRI 찍으러 보내라는 거예요. 안 찍어도 돼. 에? 안 찍어도 될 환자들도 뭔 병이 의심스러우니까 MRI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야 병원 돈을 버는. 그 기계가 매덕하는 장비인데 얼마나 그걸 찍어야 그걸 본전을 뽑겠어요. 빨리 본전 뽑고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의사로서 이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 지금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돈을 막 빼먹어야 돼. 안 해도 될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환자들을 한 3일만 오면 될 환자들을 일주일 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병원 운영이 되는 거야. 남는 거예요, 병원이. 여러분 병원도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보면은. 그거 아세요? 예? 제가 고향 후배가 있는데 이제 뭐 만나지는 고향 가도 뭐 만날 시간 만나지는 못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의사가 됐대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못 번대요, 보면은. 왜? 여의사는 항생제 많이 쓰면 안 좋으니까 뭐 항생제 쓰지 말라고 병원에 오면은 막 진료해가지고 약 그 쓰고 이제 뭐 진단 뭐 처방전 끊어 이게 아니고 약 먹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푹 쉬면서 비타민C 뭐 귤이나 이런 거 먹고 따뜻한 차 마시고 이렇게 집에 가서 푹 쉬어라고 이래 해주는 거예요. 그 병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또 한국 사람들은 뭐 나중에 뭐 몸에 뭐 어떻게 뭐 그 하는 거 뭐 빨리 낫는 걸 좋아하거든. 그렇죠. 후딱 가서 후딱 나아야지. 그걸 갖다가 막 질질 끌면서 몸에 좋게 오래 가서 낫는 것보다는 그 약 먹고 당장 나았다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 가운데 약사가 약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시골에 막 병원 없는 데다 약국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약 세게 막 써줘야 되는 거. 막 항생제 막 500ml 그러면서 1000ml 막 넣어주고 막 이래가 먹었다 하면 막 팍팍 나. 그럼 막 소문 나가지고 막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래 안 하죠? 여러분 그래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만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염색할 때 새까맣게 잘 나와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박경래 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까맣게 착색 잘 되게 하는 그게 발암 물질이 있대요,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쓴대요,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막 그 천연 해가지고 흐물그레게 잘 안 나오는 그걸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막 진하게 잘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미장원 가면 어떻게 해요? 한번 진하게 하고 나면 오래 가고 돈 안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흐물건해가지고 뭐 한 달 안 한 데가 표 안 나는 걸 싫죠? 예, 한국 사람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 말 듣고도 또 가서 미장원에 가서 진하게 잘해달라 할 거예요, 보면은. 나중에 가서 뭐 암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우선 지금 막 진하게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다가 이러고 왔는데. 자, 그래서 의사의 꿈을 이루었어. 의사의 꿈을 이루었는데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오는 그 행복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그 행복한 마음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도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 깨달은 것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 심령의 낙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서 그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문제가 오면 올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국면을 맞았는데 참 감사한 건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를 들을 수 있고 이 일이 축복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장 모임을 가지면서 각 구역별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하면서 각 구역별로 쭉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타조가 될 뻔했어요. 타조가 알을 모래 위에 놓아두고는 들짐승에게 밟힐 것이나 깨질 것을 쾌념치 아니하고 그 무정함이 제새끼가 아닌 것처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냥 또 지나갔으면 우리가 타조가 될 뻔했는데 돌아보면서 막 재밌는 그런 소식이 많더라고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 벌써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약 2,000명 되는 사람 연락처를 받아서 각 조별로 전도하고 또 통화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벌써 우리 인천교회 교인이 돼가 교회 잘 나오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하니까 전도사님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그 통화 어떻게 했는지 저 인천교회 와 보신 적 있죠? 하면 아 예 그 최근에는 요즘은 안 보이시던데 어디 다니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전도사 돼가지고 예, 지금 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분들, 연약한 지체들, 또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이제 이 교회로 안 오니까, 형제 자매들 집으로 또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너무 복된데 이 시간에도 그동안 교회 잘 못 오셨던 분들, 같이 형제자매님들, 교회 안 오니까 그쪽으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원래 우리가 2시에 조장 모임을 갔는데, 2시에 조장 모임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찾아가서 만나고, 모처럼 만났으니까,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2시에 조장 모임 갖기 어렵다. 그것도 또 참 감사하고, 아 그러면 뭐 3시에 하면 되죠. 뭐 조장 모임은 뭐 언제 해도 상관없고 뭐 마치고 밤에 해도 되는 일이고 요즘 뭐 줌으로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언제 모여도 상관없는 일인데 진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는데 그동안 막 흩어져서 따로 있다가 늘 예배 올 때 예배 오느라 바빠서 예배 오지 잘 오지 못하는 분을 못 챙겼는데 같이 돌아보고 마음 쓰고 말씀 듣고 하면서 너무너무 복되고 우리 매 모임 때마다 최고 숫자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 주일에도 그랬고 또 지난 수요일 날도 모임 때마다 요즘 또 막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새벽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안에 하나님 역사가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세워져 있으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도 종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을 때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에스더 성경을 보다가 형제로 있을 때였는데 에스더 성경 2장 20절 말씀 에스더 2장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제가 이제 청년 형제로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사모가 되고 내 마음에 서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라버니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도 그때 내가 청년이었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앞으로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나도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너무 사모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에서 서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살다 보면 저는 제가 나이를 안 먹어요. 저 나이를 안 먹고 늘 어리게 사는데 너무 좋아요 보면은 여러분 혹시 나이 먹어가지고 고민이 되신 분 있으면은 저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저보다 늘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뭐 박 목사님 뭐 연세 많으신 거는 저보다 이제 훨씬 연세 많으시면 또 제 주변에 있는 종들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제가 그래서 저는 늘 나이를 안 먹고 그냥 어린 사람으로 늘 살아요 보면은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 처음으로 깨달았냐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뭐 회원 등록하라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 날짜를 그 생년월일을 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화살표 아래 위로가 쭉 내려가야 되는 게 있는데 현재 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연도에서 생년월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뭐 몇 개 안 내리면 늘 내 생년월일 나왔는데 한참 내려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때 그거 내릴 때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만큼 젊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게 종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고 종의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에 세워져 있을 때 그게 내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에 모르드게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니까 자 한계 너머에까지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이제 에스더가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부르지 않은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내가 왕에게 지금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못 나간다.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을 듣고 마음을 꺾고 갑니다. 한계를 넘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한 이건 스스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거네.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부인이 되지만은 이 한계 너머에까지 자기 부인이 되려면은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인도자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안 살면 네 마음의 사사가 죽으면 내가 남겨둔 열국으로 너희를 압제하게 할 거다. 약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게 할 거다. 이건 정확한 법칙인 거예요. 마음에 선지자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믿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린 충만할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일반 교회들은 다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교회 존폐의 어떤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큰 소망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더 모아지고 오늘 이번 모임의 구역장들 모여서 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별로 움직이고 조장들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굉장히 힘이 써졌습니다. 조장들이 다 100명이나 되는 조장들이 교회에 마음을 써서 같이 달려가니까 굉장히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구역장의 역할인 거예요. 구역장들로 역할을 다 하면서 조장도 하면 배가 될 텐데 구역장들이 겨우 조장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늘 마음에 아쉬워서 하나님 구역장들이 어떻게 구역장으로서 참 역할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조별로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실버들, 조들은 누가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장들이 나서서 돌아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구역장들이 구역에 실버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뒤쳐져 있는 장년들도 뒤쳐져 있는 지체들도 돌아보고 마음을 써주면서 구역장들 마음에 간증이 있고 막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은혜 입는 것이 있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이렇게 힘있게 각 구역을 돌아보고 구역원들 챙기고 마음을 써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모든 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억압과 압박과 압제와 약탈을 당하면서 재앙으로 닥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느냐 세워있지 않느냐 따라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축복으로 바뀌느냐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느냐 아니느냐 사사가 세워져 있냐 있지 않느냐 다 달려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선지자의 권위가 세워져 있다면은 정말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아말렉을 진멸하러 한 말씀 아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 내가 볼 때 이걸 좋은 것이고 남겨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도 아니야 선자가 진멸하라고 했지 다 진멸했다면은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 모든 문제로 싸움을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는 다윗의 삶처럼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